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완전 충격이었죠. 강의실이 뭐 많다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강의실마다 컴퓨터가 꽉 찼다. 그것을 학생들이 앉아서 전 세계를 보고 있다. 충격이었죠.
지난 1999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정국용 씨는 하나원 교육 중에 견학을 나갔던 서울의 한 전문대학 시설을 보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달리 뭔가 하고픈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만이 오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씀 같고.
마흔이 넘어서 도착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연로하신 아버지를 보필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있었지만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정국영 씨는 그저 할 수 있는 공부를 찾아 밤낮으로 매진했습니다.
제가 흔들림 없이 방향을 잡으면 따라올 것이다. 네. 북한은 워낙 가부장적인 데다가 저 자체가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가족의 희생이 없었다면 10년 동안 거두어낸 5개의 석사, 박사 학위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라는 정국영 씨.
또 정부 정책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간에 지금이 100석대 대학을 목표할 것 같아요.
10년 공부의 끝에는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학교가 융합된 첨단 경비 업체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배운다. 네, 그것이 저한테 딱 맞는 컨셉이었죠. 그때 산학과정도 제가 직접 기도 교수를 하면서 그 세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의 제1호 탈북자 공학 박사 정국용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딸 주민들에 대한 이런 어떻게 그 회사가 사실은 경비업체니까 사실 사람이 많이 소외되는 거지. 북한 사람들한테 경비는 또 배운 것도 얼마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은 좋은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안경비 업체인데 그 업체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또 가르치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 또 어떻게 보다 나니까 또 산학가정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한국에 와서 욕심내는 대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배우면서 일하고 또 일한 만큼 돈도 벌 수 있는 산학협동과정이 있다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을 채용하고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이자 기업의 책임자 그리고 교수님이 된 정국용 씨. 어느 날 아름아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희 자격증을 좀 빌려달라 하는 그런 제안을 또 받게 됐습니다. 지금의 직업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노동부 직업훈련 훈련교사, 예, 그런 자격증을 제가 그때 당시 3개를 취득해갖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저 자격증을 좀 빌려줄 수 없나.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걸 저한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래 빌려주겠다. 후에 나쁜 일만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빌려줬는데 사람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것 같아 계속 마음이 무거웠던 정국용 씨. 어느 날 자격증의 주인인 정국용 씨에게 직업전문학교의 책임자가 돼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직업학교를 딱 만들어 놓고 노동부의 직업학교 설립을 딱 신청을 하니까 자격증이 없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훈련교사는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뭐 여러 번 제 설득 끝에 결국은 지금의 한국 입체교육정보원이죠. 그 이름을 가진 학교에 가게 됐단 말이죠.
서울의 북서쪽 은평구에 차려진 직업학교의 설립 일꾼이 됐습니다. 자본은 물론 다른 사람이 투자를 했지만 학교 책임자의 이름은 정구경. 지금 구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입체정보교육원의 이름과 똑같은 정구경 씨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현실이 되는 바로 시작점이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 설립 멤버로 됐고 제 자격증으로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초창기 멤버로 됐는데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야 어떻게 그 과정을 견뎌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생각이 예, 힘든 과정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계속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때 그 뭐 우리 한국 입체교육정보원이니까 한국이란 건 우리나라 이름이고 입체라는 거는 이제 입체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3D 그때는 남한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돈을 벌자 돈 번 걸 가지고 좀 불우이웃도 돕자 이런 취지로 된 학교고 저는 그때 그 가면서 제가 제안을 든 것이 뭐이다 북한이 딸 주민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을 당겨져 있죠, 제가.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여기는 입력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제가만 가면 되니까.
하지만 정구경 씨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한국 사회에 나설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주었던 후배 사업가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어찌 해야 할지 그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지만 사장님인데 엄격하게 저를 가지 말라고 배반자라고까지 뭐 이야기하면서 그런 끈질긴 말리도 다 뒤로 하고 사장님 내가 진짜 직업학교 시설이 되어 있는가만 가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보고 딱 갔는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저를 배신자라는 말 들으면서도 후회 꼭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 한마디 남기고 가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배신자. 계획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정구경 씨는 그런 소리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100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은혜를 저버려야 했던 미안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죠. 저를 믿고 회사에서 취직시켜줬고 사실 그랬는데 저는 그때도 언젠가는 뜻이 같으면 여기도 북한 사람들에 대한 꿈이 있고 저도 북한 사람들의 꿈이 있고 언젠가는 이게 합쳐질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좀 사장님이 섭섭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앞으로는 꼭 같이 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정착한 뒤 쉼없이 공부에 매진해왔고 기업의 산학협동 과정의 책임자로 또 전산정보기술학교의 원장으로 스카우트가 되기까지 정구경 씨의 정착 10년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려온 것 같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난날을 돌아보는 정구경 씨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죠.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원에 간 것이 단 한 가지 생각. 중국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그 너무 멋진 모습, 남을 위해 사신다. 그 모습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의 평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때도 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뭐 교육도 하고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는데
고향 북한에 살 때는 종교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정구경 씨가 한국에 오자마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 과정인 신학대 학원을 가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뭐 이제 남한 사회에 뚝 떨어져 가지고 뭐 몇 개월 교육받고 나왔는데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사실 가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주간에 한 3년이죠? 3년을 대학원 다니면서, 같이 있던 친구들이 지금 다 목사님들을 하는 분들도 많고, 저는 목사님 자격은 되지만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못하는 거고.
중국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서 들어간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중국에서 뭐 신학, 종교를 접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지만, 실제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에 들어가면서, 아, 이거는 북한하고 똑같은 거다. 아, 단지 북한은 독재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다. 그 내용도 똑같다. 예, 저는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인가 하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북한이 똑같지 않습니까? 죽어도 목숨, 가정도 목숨도 당과 수령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대로 따와는 거죠. 예, 독재.
알면 알수록 어찌 그렇게도 북한의 유일사상과 닮은 점이 많은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떠나온 고향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때 또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인가 하면, 그때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뭐 다양한 계층이 있었는데, 그 계중에 저에게 충격을 온 것이 뭐인가 하면, 지금 가정이 있고 그리고 장가갈 나이인데, 가정도 있고 장가갈 나이에 뭐 그런 어쨌든 두 가지 부류의 전도사님들이 그 생계가 없지만 그 어떤 교회를 자기가 이제 봉사할 교회를 찾지 못해서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난 가야 된다. 여기에서 제가 충격을 또 받은 겁니다.
세상살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돈을 못 벌면서 그 돈 가지고, 아니 가정 있는 사람은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가정이 없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혼자도 살 수 없는 건데, 아, 저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때 방향전환을 조금 하게 됐죠. 아, 뭐인가 하면, 나는 돈을 벌면서 교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또 이제 너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보여져야 된다. 근데 그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그런 강한, 아, 이건 아니다라는, 근데 이제 나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저희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겁니다. 그것이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푸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듯한 사람들 앞에서 정국영 씨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을 치며 고향을 떠나온 정국영 씨.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뭐인가 일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일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도 일을 하면서, 즉 사업체도 있으면서 교회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때 또 교수님들이, 미국이나 뭐 이런 유명한 교수님들이 와서, 아, 선진국은 다 이사하면서 교회 목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 앞으로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자면, 봉사를 하자면 뭐인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추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교육도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뭐 제가 부족해서 목사님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정국용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두성민입니다.